되는 것 같습니다. 말복이 지났는데요. 너무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그 속에서 죄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다 잊어먹으셨을 줄 알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교통경찰관이 달려와서는 과속입니다 하고 딱지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을 한잔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면허라. 맨정신으로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깜짝 놀라면서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보라고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더니 오래 못 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자동차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하고는 붙잡아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일만 열면은 그 속에서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한 것이 이 죄가 함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 사사 시대를 제일 잘 특징 지어주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속에 선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그 시대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특징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이 이 사사시대에 실행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윤리도덕이 망가져버렸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뻔히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정해야 될 스포츠 세계에서 판정 번복이 있었고 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초 사건이 있었습니다. 펜싱 이 스포츠에서 제가 볼 때는 10초가 넘게 지나갔는데 1초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1초가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우리 선수가 졌습니다. 알고 보았더니요. 상대방 그 선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친한 사이였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자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올라오는 욕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러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되고 신부된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야 되고 더 의로워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죄악에 관영해져 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의 암흑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범과 또 그들이 했던 실수들, 이 실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규합을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갔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던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을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함락했던 장수였습니다. 아무리 이런 장수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엄청난 장군이었죠. 이러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든든한 기둥이었던 가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 후계자 여호수아는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격려를 해주셨죠. 그래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정말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가 52년간 정치를 참 잘못했더라면은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 왕은요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가 타락을 해서 그렇지 이 52년을 통치하면서 이루어 놓았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그러니까 16살이 되었을 때에 왕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요 적당하게 조금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걸 배웠었습니다. 참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비참한 말씀입니다만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평생 형통했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었고 그 앞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왕노릇을 하면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간을 52년 중에 대부분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는 아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가서 그가 자꾸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을 멸시하면서 자신이 제사장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대적을 하십니다.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죠.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때 이루어 놓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가 죽었을 때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에 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요. 그의 보좌가 비었습니다. 그의 보좌가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이 민족을 통치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강력한 왕이 52년간 이 민족을 통치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하늘 높이 들려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구나. 인간의 왕은, 인간의 보좌는 이렇게 비어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저 보좌에 앉으셔서 이 민족을 통치해 오셨구나. 그가 모세도 일어나게 하셨고 여호수아도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많은 왕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셨구나. 내가 바라보아야 될 곳은 왕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인간의 왕들은 죽어서 그 보좌가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들려서 저곳에서 인류 역사를 통치해 오셨구나.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가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또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또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올림픽에서는요, 누가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우시아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도 펼쳐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겠죠. 기도에 열중하겠죠. 기도의 소리도 달라질 것이고 열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어서겠죠.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다음에 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위기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와 위기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와 6.25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간절함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경우에는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쟁터에서 받은 기도 응답이 대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는요, 드리는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죠. 죽을 것처럼 드리는 기도입니다. 생명이 걸려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마 오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을 내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신앙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이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더 어떤 징조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재림하심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띕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루하루 드리는 그 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숨겠습니까? 그때 주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열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일 먼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라 이렇게 유다 지파를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여기는 점령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점령할 수가 있겠냐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게 앞장서서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 갈렙에 속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갈렙이라고, 그 갈렙이 우리 지파의 선조라고, 우리 할아버지라고,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도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전통이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자꾸만 뒤로 처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뒤에 머물러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거나 함께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뒤에 서서 비판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맨 앞에 서서 하면은 나는 이 일을 할 때 맨 앞에 서서 할 것이라고, 제일 많이 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제일 많이 읽을 것이라고, 기도를 해도 나는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라고 맨 앞에 서게 되면요, 다른 사람 비방할 여유가 없습니다. 맨 앞에 서서 싸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도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수영을 했었습니다. 2년간 수영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조금 깊은 곳에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릴 때 동네 냇가에 수영을 하러 가면요, 수영을 하는 척 하면서 기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요, 딱 이 팔 길이 정도 물, 그곳을 그 벗어나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려야 이 얼굴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물이 무서웠습니다.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극복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을 다녔었습니다. 수영을 다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꼬르륵 물속에 잠겼다가 급하게 위로 올라오는 것, 이것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강사가요, 저를 딱 보더니 다른 거는 못 시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시켰습니다. 물에 익숙해지라는 것이죠. 수영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들어가서 그 속에 있다가 올라오는 것, 이 정도만 처음에는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요, 고급반에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반에 올라간 거죠. 그곳에서 고급반에서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열댓 명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도 안 되고 뒤에서도 안 되고 제일 앞에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달려가면요, 저를 잘 못 따라옵니다. 50m 되어지는 그 레인을요, 어떤 때는 20바퀴를 돌았습니다. 20바퀴는 2km 되는 거죠. 계속 이 수영을 해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오는 사람들과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서서 쉬기도 합니다. 지치니까. 그러나 제일 앞장서서 가는 저는요, 뒤에 사람들에게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실력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이번에 뭐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에서 수영 우리 박태환 선수가 앞장서서 이렇게 좀 했었죠. 은메달을 땄죠. 제가 보면서 발을 굴렀습니다. 제가 나갔더라면은 물론 꼴찌를 했겠지만은 그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자꾸 기웃기웃거리면서 엉뚱한 것 보고 막 그러지만은 앞서가는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꾸만 더 의로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만 처져갑니다. 저는 이번에 아울리치를 가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다 금메달 갑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영혼 더 건지기 위해서, 한 명도 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한 명만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설거지 팀을 보니까요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잔치를 했는데 적어도 제가 간 이 아울리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왔습니다. 몇 분의 동네 사람들이 참석을 했냐면요 128명이 참석했습니다. 좀 놀라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요, 동네 분들이 128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동네가요, 여기저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동네 분들이요, 128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준비한 장소가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사가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라 이 백숙이었습니다. 백숙인데요. 그걸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릇을 포개는데요. 앞에도 기름, 뒤에도 기름. 그래서 이 설거지 팀원들이요. 설거지를 몇 시까지 했냐면 저녁에 10시까지 앉아서 안 놀라시네요. 저녁 10시까지 그걸 앉아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금메달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딱 보니까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도 하루 종일 여기 앉으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금메달감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이죠. 앞만 바라보면서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회를 할 텐데 여러분 다 참석을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는 혼자 가지 않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오던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으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냐고 시므온에게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새벽 예배도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함께 나오는 사람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 일어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료할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올라가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주님께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한다면 두 사람은 몇 명을 당하겠습니까? 2,000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을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모이면 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몇 명을 쫓았다고요?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그랬습니다. 2,000명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공격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시아 왕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타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시여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옆에서 동역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그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죠. 서로 서로가 힘을 북돋아 주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탄은요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라고 분란하게 만들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만들면서 서로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제가 어제 읽었었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그 책이 아버지 목사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에 의해서 그 딸이 성추행을 계속 당해온 것입니다. 10여 년간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면서 그 책을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 것이 막혀지게 될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아마 교회에 새가족들이 있으면, 어린 성도들이 있으면 그러한 기사를 보면 기독교 똑같네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갈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마 욕하겠죠. 사탄은 쾌재를 부릴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잘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러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서로 붙들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서로 입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함께 잘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겼던 왕은요, 다른 왕이 아니라 아도니베색이었습니다. 이 아도니베색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지파와 시몬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한 나라 왕을 상대해서 이겼는데요.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도니베색이 어떤 왕이냐면요, 70명의 왕들을 굴복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개처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굴욕을 주었던 왕이 바로 아도니베색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보통 기계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왕을 상대로 해서 두 개 지파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력하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정복 왕을 그들이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우리는 아도니베색과 같은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